제3장 어떻게 집회하는가. 집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집회에 마땅히 주의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찍 도착함. 집회소 위층에 사는 사람들은 아래층에서 찬송을 한 장 부르고 나서야 비로소 내려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집회에 늦는 것은 가장 어질지 못하고 사랑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서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어떤 형제들은 먼저 와서 다른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항상 다른 형제들로 그를 기다리게 합니다. 어떤 형제는 9시 반부터 10시까지 기다렸는데도 아직 오지 않습니다. 나는 특별히 문덕리에 사는 형제들에게 말하겠는데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아마 가장 늦게 오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 모두가 힘을 다해 일찍 도착하여 다른 사람이 당신을 기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집회에 늦게 도착하는 사람이 주는 피해가 몇 가지 되는데 첫째는 집회를 늦게 시작하여 늦게 끝나게 합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자매들로 하여금 너무 늦게 돌아가게 하여 밥 짓거나 어린이들을 돌보는 데 어렵게 합니다. 둘째는 만찬 집회에서 어떤 찬송을 이미 어떤 형제가 부르자고 해서 불렀는데 당신이 늦게 도착하여 다시 똑같은 찬송을 하자고 제안할 때 중복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셋째, 어떤 때는 집회가 이미 시작됐는데 당신이 늦게 와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할 때 한 집회에서 네댓 번의 다른 시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을 기념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매번 주님을 기념하는 집회의 시작이 다를 수 있는데, 즉 어떤 때는 주님의 고난받으심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우리의 죄사함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또 어떤 때는 주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늦게 온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집회의 시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므로 그의 기도와 찬송이 집회와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차라리 조금 일찍 와서 집회 장소에서 기다리는 것이 늦게 오는 것보다 낫습니다. 두 번째, 일어나 말함. 만찬 집회와 일반 집회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형제들이 일어나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풍습에 따라 말한다면 앉아서 말하는 것은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앉아서 말하면 목소리가 충분히 크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으며 다른 형제가 말하는 것과 겹쳐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찬송 한 장을 선택하려고 하면 동시에 다른 형제가 이미 일어나 기도를 하려고 하는지 혹은 찬송을 제안하려고 하는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귀는 눈에 미치지 못합니다. 당신이 만일 먼저 일어난다면 두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 입을 여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두 사람이 동시에 입을 열고자 한다면 이 두 사람 모두 입을 열기 전이므로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를 하려 하든 찬송을 고르려 하든 무슨 말을 하려 하든 항상 먼저 눈을 들어 서 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없다면 그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비록 사소한 일이지만 형제들이 마땅히 주의해야 할 것들입니다. 만찬 집회.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만찬 집회는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므로 주님을 중심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간구가 만찬 집회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릴 수 있지만 만찬 집회에서 당신의 필요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일 저녁 집회에는 순전하게 감사와 찬미만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빛에 따라 보면 만찬 집회는 두 단계로 나뉘는데 곧 떡대기 전은 주 예수를 우리 앞에 진열해 놓은 것이며 떡된 후는 하늘의 아버지를 우리 앞에 진열해 놓은 것입니다. 떡대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 자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감사와 찬미의 중심은 주님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몸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떡대기 전에 우리가 보는 것은 주 예수님은 독생자로서 그분만이 유일한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떡된 후에는 주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참여하여 많은 아들들이 되었음을 봅니다. 떡대기 전에 주 예수님은 한 알에 미리셨는데 떡된 후에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밀을 산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분변했고 주님은 맏아들이 되어 히브리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회중 가운데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아버지 하나님을 찬미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적은 무리의 찬송가 183장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율법이 아니고 매 집회를 이같이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기꺼이 배우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자 한다면 아주 분명하게 이러한 영적인 운행함을 보아야만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앞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어 유월절 잔치를 누리신 후 찬송을 하고서야 비로소 감람산에 이르셨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모두 이스라엘 사람이 유월절을 지킬 때 유월절 잔치를 누린 후 찬송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층계를 오르면서 이러한 시들로 찬송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을 먹은 후에 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이끌어 아버지 하나님과 친근하게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송은 모두 올라가는 것으로 떡을 떼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높아져야 좋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단지 히브리서의 가르침일 뿐 아니라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와 시편의 교훈이 그러하며 우리의 체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은 후에 먼저는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중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만찬 집회에서 집회 가운데 이미 있는 시작을 어떻게 따르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물론 주님 자신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다소 다른 시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고난에 중점을 두고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영광에 중점을 두며 어떤 경우에는 주님이 겪으신 바에 중점을 둡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미 있는 시작을 중시해야 하고 나중에 동일한 선상에서 따라가야 합니다. 찬송이든 기도든 다른 시작을 하는 것은 좋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서너 개의 시작이 있게 하지 마십시오. 그 밖에 우리는 제발 서둘러 일어나 성경을 읽을 때 의미 있다고 느낀 구절이나 평소에 즐겨 부른 찬송을 만찬 집회 때 기회를 찾아 제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일 뿐 결코 형제된 사람이 해야 할 바가 아닙니다. 집회 가운데서는 개인이 보호될 뿐 아니라 집회도 보호되어 일치됨 안에서 전진해야 하는데 이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만찬 집회에서 도대체 누가 좋은 형제인가를 시험해야 합니다. 당신은 다만 자신의 것만 돌보는가, 아니면 집회의 움직임을 돌보는가. 어떤 때 집회가 막 끝나려 하고 감사와 찬미도 충분한데 한 형제가 갑자기 일어나 기도하거나 어떤 찬송을 하자고 하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한 집회에서 우리 개인의 활동은 마땅히 그쳐야 하고 많은 사람의 행동을 따라야 합니다. 개인적으로야 자기 방에서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회 가운데는 당신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디 당신은 개인의 특별한 느낌을 마구 집회에 가져오지 않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감사와 찬미는 모두 개인적인 것이며 만일 개인적이지 않다면 가식적인 것이요 남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회가 비록 매우 개인적일지라도 여전히 다수를 돌봐야 하므로 우리는 마땅히 순종하여 한 노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찬 집회에서 말씀 전하는 것도 이와 같이 마땅히 주님을 중심 삼아야 합니다. 만일 한 형제가 성경을 한 단락 읽음으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거나 혹은 말씀을 전해 사람으로 주님을 기념하게 한다면 모두 괜찮습니다. 다른 성경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집회 중에서 만찬 집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것은 사람이 주님에 대해 말한 것을 듣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만찬 집회는 우리가 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념하는 것으로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집회. 상해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원래 있던 성경 읽는 집회에서 일찍이 로마서, 에베소서, 요한일서를 읽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이러한 집회가 멈춰진 지 이미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성경 읽는 집회에서는 한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읽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는 성경 한 단락을 펴서 읽고 다른 형제들은 말을 조금 하든가 서로 토론하든가 질문을 제기하든가 아니면 이 단락의 성경에 관해 사람에게 해석을 약간 해주든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절 한 절 읽어내려가면 성경 한 장을 잘 읽게 됩니다. 애석하게도 우리의 성경 읽는 집회는 특별히 책임을 진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멈춘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나는 교회가 있는 지방에 성경을 읽는 집회가 없는 것은 하나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성경을 읽는 집회가 있으려면 형제들이 반드시 이 일에 있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자매들도 역시 같은 원칙을 자매의 집회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집회는 정해진 사람이 주관하여 인도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형제는 일어나 성경을 읽고, 어떤 형제는 일어나 질문을 하며, 어떤 형제는 일어나 답변하든지 혹은 해석하든지 모두 가능합니다. 이러한 집회의 원칙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형제는 자기를 그 안에 두어서는 안 되고 문 밖에 있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하여 몸의 생활을 나타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집회가 이와 같아야 할 뿐 아니라 모든 집회도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합니다. 모두 형제들을 위한 것입니다. 집회에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지 말아야 하고 피동적으로 누군가가 당신을 돕도록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당신은 집회에서 당신의 형제를 섬겨야 합니다. 주님도 일찍이 사람의 섬김을 받는 자가 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매 집회에 올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형제 자매들의 종이 되기 위한 것이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지 단지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번 내가 온 것은 형제를 섬기고 형제를 돕기 위한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크고 다른 사람보다 나으므로 응당 이와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같은 집회에서 다른 사람이 입을 열 때까지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혹 당신이 먼저 일어나 다른 형제에게 질문을 하고 후에 어떤 사람이 대답하여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같은 노선을 따라 계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한 질문에 대해 이미 상당한 답변이 나온 것을 보았다면 그 질문은 넘어가고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자기만 돌보고 자기만 분명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고 응당 다른 형제들도 유익을 얻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질문할 때 당신이 알고 싶은 것만 물어도 안 되고 당신이 이미 아는 것이라 하여 질문하지 않아서도 안 됩니다. 비록 당신은 이미 아는 것이 아주 많은지 모르지만 새로운 형제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안다면 당신은 응당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마음속으로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질문해야 합니다. 말씀 전하는 집회는 강한 믿는 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읽는 집회는 약한 믿는 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집회는 받을 수 있는 사람만 그것으로부터 유익을 얻고 받을 수 없는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말씀 전하는 집회는 대부분 지식이 있거나 총명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를 모르고 우둔한 사람, 깨달음이 느린 사람은 말씀 듣는 집회에서 아마 40-50%밖에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 읽는 집회는 가장 약한 믿는 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읽는 집회에서야 비로소 당신은 형제들이 아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때 당신은 어떤 형제가 질문한 것이 별로 관련이 없고 무의미하고 우습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필요임을 누가 알겠는가? 당신은 그곳에서 어떤 것이 참으로 그를 때리고 만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필요치 않게 생각한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큰 일로 여겨지고 당신에게는 작은 일로 여겨지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태산과 같이 큰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는 집회에서 당신은 절대로 이러한 집회가 너무 얕고 유익이 없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온 것은 집회를 돕고 종이 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매가 이러한 집회 가운데에 앉아 입을 열지 않아도 집회를 돕는 것이며 형제를 섬기는 것이며 그들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집회에 오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손실을 입게 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모두가 이같이 오지 않는다면 집회는 보잘것 없이 되고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온다는 것은 당신이 이 집회를 지지하는 것이고 이 집회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형제자매를 돕거나 섬길 수 없다면 이미 그릇된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들이 단지 자기의 영성의 진보만 관심할 뿐 형제를 돕거나 섬기기를 원치 않고 형제들의 유익을 고려하지 않으며 집회의 진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매들은 자신은 입도 열지 않고 또 이미 알고 있으니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이 집회를 돕는 것임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 밖에 만일 어떤 형제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면 당신이 이미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라 해도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질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세히 답변해야 합니다. 당신은 결코 이러한 것들을 당신이 이미 알고 있고 여러 번 들어본 것이어서 너무 중복된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들은 집회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기를 배우며 사람 가운데서 사람이 되기를 배우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이 함께 진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근래에 우리 가운데에서 성경 있는 집회를 회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만일 집회에서 변론을 일으킬 수 있는 질문이 있다면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 1년여 동안 모든 집회에서 많은 일의 상황이 좋았고 진보도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의 모습은 좋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두 형제가 어떤 일 때문에 서로 변론하여 얼굴이 붉어지는 데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형제 가운데서 형제가 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는 의심나는 일로 변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원칙은 아주 중요합니다. 만일 한 형제가 꼭 변론하려 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형제에게 잘못하는 것이며 당신의 형제를 돕지 않는 것이며 당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는데 오히려 형제를 돕지 못했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집회에서든지 우리 개인의 육체는 모두 제재받아야 하며 자기를 죽음에 넣어야 합니다. 평소에 이러한 것들을 입으로 말하기는 정말 쉽지만 집회는 육체에게 큰 시험의 시간입니다. 평소에는 아마도 우리가 어떤 형제의 온유함, 어떤 형제의 사랑, 어떤 형제의 인내를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집회에서야 비로소 그들이 날것인지 떫은지 달콤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회에서는 힘을 다해 의심스런 일을 내려놓고 논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모든 형제가 다 자신의 문제는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읽는 집회에는 단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곧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집회의 두 종류의 좋지 않은 모습이 있는데 곧 교만과 뒤로 물러남, 위축됨입니다. 교만은 자기의 장점을 보는 것이요. 뒤로 물러남은 자기의 연약함과 쓸모없음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장점을 보기 때문에 입을 많이 열고 자기의 연약함과 쓸모없음을 보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입을 여는 것과 열지 않는 것 모두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자아가 있는 곳에 교만이 있고 자아가 있는 곳에 뒤로 물러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모두가 육체로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얻으시게 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복음 전하는 집회. 복음 전하는 집회에 관하여 형제 자매들에게는 한 가지 큰 잘못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한 가지 일을 들춰내겠는데 자주 어떤 형제는 전화를 해서 오늘 오전이나 오후에 복음을 전하는지의 여부를 묻습니다. 그의 뜻은 만일 복음을 전하면 자기는 구원을 받았으므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가의 여부에 있지 않고 내가 응당 집회에 가서 형제의 손을 강하게 하여 그 한 사람이 돌진하지 못하도록 하며 형제와 집회를 돕고 나 개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록 복음 전하는 집회 가운데 좋거나 기묘하여 들을 만한 복음은 없을지라도 매번 전하는 동일한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요 이미 구원받은 각 사람이 들어도 질리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다만 집회에 앉아 있기만 해도 부지 중에 말씀 전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며 말씀 전하는 사람의 손을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말씀을 전해본 체험이 없다면 당신은 이것의 중요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이런 체험을 했다면 당신은 한 형제가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집회에서 좋고 신기한 말씀을 들으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말씀이 당신에게는 이미 매우 익숙하고 많이 들어본 것이지만 만일 당신이 참석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형제를 돕는 것이고 당신의 형제를 경고케 하는 것이며 집회를 돕는 것이며 더욱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내가 한 형제를 만나는데 오늘 오후에 복음을 전하는지의 여부를 나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곧 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 라는 것이 나에게 아주 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집회에서 형제들은 이기적으로 자기가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이 유익을 얻고 집회가 진보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많은 때에 복음 전하는 집회에서 형제 자매들의 얼굴 모습은 어떠합니까? 만일 복음 방면의 말씀에 관해 새로운 것이 있으면 들을 때 정신이 나고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다. 만일 들을 만한 신기한 것이 없으면 그들이 비록 입으로는 무엇이라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오늘 자기가 온 것을 후회하면서 정신 차려서 듣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기이한 것은 복음 전하는 집회에는 결국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100번 듣는다 해도 매번 느낌이 새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복음 이야기를 영원히 참여해야 합니다. 어떤 형제자매는 그들의 얼굴에 늘 표정이 없고 목소리도 변함없고 웃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항상 냉랭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말씀 전하는 형제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 전하는 형제를 부자유스럽게 합니다. 자신은 어디가 틀렸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그러합니다. 이러한 일은 당신이 직접 한 번만 전해보면 곧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은 때에 어떤 사람은 와서 그곳에 앉아 사망을 퍼뜨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심지어 집회를 냉랭하게 하고 망쳐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집회에 왔을 때 때로 아멘으로 동의를 표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혹은 머리를 끄덕이거나 우는 얼굴을 하여 당신이 그가 전한 말씀으로 도움을 얻었다는 표시를 합니다. 당신이 만일 이같이 한다면 당신은 그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며 그로하여금 모든 형제가 그의 손을 부축한다고 느끼게 하고 그의 손이 저리거나 자기 혼자 거기 서 있다고 느끼지 않게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어떤 태도로 앉아 있느냐가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는 아주 좋습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의 말이 당신을 만질 때 당신이 아멘하는 것은 아주 합당한 것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커도 나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즉 집회 장소에서 아멘할 뿐 아니라 천사도 그곳에서 아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말씀 전할 때의 상황과 같습니다. 나는 이 단락의 성경을 매우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표명하는 것은 베드로 한 사람만 일어나 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열한 사도도 모두 일어났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베드로 한 사람이 입을 열어 전했지만 그 열한 사람도 모두 그와 함께 일어나 동의를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집회는 개인 생활의 좋고 나쁨을 물어서는 안 되며 교회 생활의 좋고 나쁨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디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가 무엇을 얻는가나 자기의 좋고 나쁨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집회 생활이 좋으면 당신의 개인 생활도 반드시 좋을 것입니다.